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일본 정부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을 해결해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 내가 본 일본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만화를 주제로 일본에 유학 중인 한국인 김정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목소리 시간에는 이시오카 도우루 씨의 형인 이시오카 아키라 씨와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부모님인 아리모토 아키히로 씨와 가요코 씨의 목소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금주의 한국 시간에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에 열린 삿포로 올림픽의 주제곡이었던 무지개와 눈의 발라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30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먼저 뉴스 해설 시간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 관련 소식을 일본 내 북조선 연구 제1인자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2월 15일 이즈미 하지메 교수를 스튜디오로 초청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즈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날은 김정일 급반위원장의 66세가 되는 그런 생일입니다. 역시 우리는 그 불계좌 문제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물론 우리의 최대한 관심이의 하나가 좀 불계좌 문제이고,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좀 생일을 좀 될 때마다 좀 우리가 관심을 좀 주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조선의 좀 권력 계승의 좀 역사를 다시 좀 해결한다면은 김일성 또 김정일로 좀 그 후계가 될 때는 먼저 김일성 주석이 60세에 좀 맞아요. 그러니까 한갑으로 좀 된 시기에 후계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김일성 주석이 62세가 될 때는 조선노동당 좀 내부적으로는 김정일 서기가 비서가 그때 후계자로 좀 선택으로 좀 되었습니다. 그런 거 좀 그 생각을 하면은 올해 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6세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후계자 문제를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리 관심이 있는 것이 당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상 좀 자세하게 좀 그 북조선 내부 전세를 우리가 보아도 포로서 후계자 준비 단계가 공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무지기를 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역시 세 명 있는 그 아들 중에 누구 하나가 후계자 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역시 그게 먼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 최대한 가능성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좀 그 후계자가 될 때, 역시 완전한 권력의 세습, 거기에 제도화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김일성 시대 때부터 좀 세습, 완전한 세습화를 하는 것이 좋을까 좋지 않을까라는 의논도 있었던 모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도 예, 자기 후계자를 좀 예, 만들 때 예, 물론 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주는 것도 하나 방법이지만은 다른 방법도 생각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선생님 다른 방법이라고 예. 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아들 위에 예, 자기 넘나 가까운 그런 그 측근한테 그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친족이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 큰 중심으로 지금 전출을 하고 있는 그 가정이기 때문에 근부의 예, 중심에 뭔가 어떤 후계 제도를 만들 그런 가능성도 물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도 적어도 있을 것이다라고 좀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올해 공동사설에도 네. 있었던 2012년이라는 해가 있습니다.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70세가 되는데요. 네. 그 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 역시 2012년에 70세가 된다라는 뜻은 막 그 시기에는 반드시 후계자 문제를 좀 그 본격화를 좀 해야 되는 해가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은 국방위원회 좀 그 기능을 좀 그 강화를 좀 너무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예, 이른바 성근 전지를 바탕으로서 지금 성근 사상 아마 성근 사상이 주체 사상보다 좀 그 전심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준비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2012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70세가 될 때 그때 후계자 문제가 표명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준희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내가 본 일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본과 남북 상호 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 만화가 주제인데요. 일본과 한국에서는 만화가 산업으로 발달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화를 공부하기 위해 일본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본 일본의 서경선입니다. 이번 주에도 만화가가 되겐 꿈을 가지고 일본의 대학에 유학 오셔서 만화를 공부하고 계시는 김정현 씨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오신 지 5년째가 되시는 정현 씨는 재작년에는 일본의 신인 만화가의 등용문으로 불려지는 치바 테츠야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셨고요. 그 밖에도 일본의 대형 출판사들로부터 많은 상들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러 잡지사들의 요청을 받아서 만화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정현 씨가 일본에서 만화를 공부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네, 오늘은 우리 김정현 씨가 어릴 적부터 예. 굉장히 만화를 좋아하셨잖아요.
예.
네, 그렇게 자기가 좋아했던 그 만화를 직접 그려보려는 꿈을 가지고 예. 만화가를 지망하셨다고요?
예.
네, 그럼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오셨어요?
어릴 때부터요. 막연하게 그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꾸준히. 근데 그때 마침 한국에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생기게 돼서 그곳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고3 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정하면서 이제 만화 대국하면 떠오르는 일본.
네.
그 일본에서 한번 만화를 배워보자 라고 생각했던 게 계기여서
네.
일본을 가자라고 제 저희 부모님한테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부모님이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게
네.
저희 부모님이 참 개방적이셔서
네.
일본으로 올 때도 적극적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셨었거든요.
네, 그게 아주 큰 힘이죠.
예.
네.
그래서 그해 여름에 3개월 동안 일본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네. 겨울에 또 교토 세이카 시험에 아 세이카 대학의 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일본 유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도 몇몇 대학에서 만화학과가 있는 줄로 알거든요.
예.
근데 하필이면 일본에 유학 오시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그 일단은 제가 또 한국에서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네. 만화를 전공으로 3년 동안 만화를 또 배웠으니까 네. 또 한국에 있는 대학에 가서 똑같은 만화를 배우는 것보다는 네. 좀 다른 나라, 네. 좀 다른 나라의 다른 만화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네. 일본을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네.
근데 또 거기서 규제가 강한 한국의 만화에 비해서 일본의 만화는 그 장르가 많고
네.
또 표현의 풍부함
네.
정말로 참 자유롭고 굉장하다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끼게 되었고
네.
또 거기서 자극을 받고 일본에서 만화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 또 만화를 그리고 싶다라는 모티베이션이 생기고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제가 지금 있을 곳은
네.
내가 지금 그 만화를 그려야 할 곳은 일본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셨네요.
아 예.
예. 그래 앞으로도 자신의 꿈을 더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우리 김정현 씨를 모시고 일본에서 만화를 공부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에서의 만화 작품 활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내가 본 일본이었습니다.
이어서 납치 문제 해설입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 가족회의 활동과 정부와의 연계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이어서 가족회의 이즈카 시게오 대표로부터 올 한해 가족회의 활동 방침과 작년 12월에 출범한 납치 해결 국제연합에서 거두고 싶은 성과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납치 피해자 다구치 야에코 씨의 오빠인 이즈카 대표는 작년 11월 제2대 가족회 대표로 취임했을 때 앞으로는 절대로 5년, 10년 걸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1, 2년 안에 우리의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족회는 이즈카 대표의 취임 바로 직후인 12월에 도쿄에서 구출회와 납치 의원 연맹의 공동 주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한국, 태국, 루마니아의 납치 피해자 가족과 지원단체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 국제회의에서 북조선에 의한 납치 해결 국제연합이 결성됐고 이즈카 대표가 이 연합의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이 국제연합은 세계 각지의 관계자들이 서로 연계해 납치 피해자 구출과 진상규명, 북조선 측의 사죄, 범인 인도, 보상 등과 같은 납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입니다. 올해 한국에서 제1회 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심각한 인권 침해인 납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은 북조선과의 협상을 통해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위해 힘쓰는 가족회의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이즈카 시게오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납치
문제에 대한 우리의 포부라고 해도 저희들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바로 납치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시들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처럼 여론을 계속 유지, 고취시켜 전국의 모든 활동 주체들과 함께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납치 의원 연맹과 교류를 갖고 연계하면서 가능하면 정부와 일체화된 형태의 정책과 시책 또는 활동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매년 올해야말로 납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몇 년 동안 그 생각은 계속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새해가 밝을 때마다 이 같은 생각은 더욱 간절해질 뿐입니다. 정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을 정부 측에 요청함과 동시에 저희는 일본 전체가 힘을 모아 그 속에서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올해 제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와 각종 행사에 가족회 사람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점에 초점을 맞춰 가두 홍보와 서명 활동 그리고 실제로 직접 호소를 하는 등 눈에 띄는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지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모여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납치 해결 국제연합에 대해서는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활동 내용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지만 납치 피해자들은 전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도 피해자가 발생한 나라로서 일본 정부와 연계를 취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북조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납치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피해자 구출 활동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통해 일본인에 대한 정보 등도 수집해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회의 이이즈카 시게오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 전원이 생존해 있다는 전제 하에 북조선에 대해 모든 납치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즉시 귀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북조선 납치 피해자 고향의 목소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두 가족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치 피해자 이시오카 도우루 씨의 형인 이시오카 아키라 씨의 목소리입니다. 1980년 5월 무렵, 당시 22살이던 이시오카 도우루 씨는 유럽 체류 중에 납치당했습니다.
도우루의 아니키의 목소리가 わかりますか? 昔よりもお父さんに似てきたかもしれません。
도우루, 형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니? 옛날보다 아버지를 더 많이 닮은 것 같구나. 도우루가 보내준 편지는 무사히 잘 받았어. 도우루가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돼서 모두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그 후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여전히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우리 가족들도 모두 잘 지내고 있어. 일본 정부가 나서서 도우루와 다른 납치 피해자들이 일본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힘써주고 있어. 5년 전에 북조선 당국이 보내준 자료에는 유감스럽게도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조사해 주었으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야.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무래도 착오가 있는 것 같아. 도우루가 돌아오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단다. 도우루가 그곳에 가게 된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과는 요즘도 만날 기회가 있는 거니. 요즘 들어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일본으로 돌아오고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도우루뿐만 아니라 다른 납치 피해자들의 소식을 전해준다면 참 고마울 텐데. 우리 서로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 믿어.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면서 잘 살길 바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북조선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가족과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도우루를 비롯한 다른 납치 피해자들을 걱정해주고 있어. 우리가 도우루를 데리러 갈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때까지 몸 건강히 잘 지내.
이시오카 토우루 씨의 형 이시오카 아키라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계속해서 납치 피해자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아버지인 아키히로 씨와 어머니 가요코 씨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리모토 케이코 씨는 1983년 7월 무렵 유럽 체류 중에 납치당했습니다. 당시 23살로 유학 중이었습니다. 먼저 아버지 아키히로 씨의 목소리입니다.
케이코니 오토상가 오하나시시마스.
케이코 아빠야. 1988년 6월에 이시오카 토오루 씨의 편지가 우리 앞으로 왔었단다. 그 편지를 들고 우리는 일본 정부를 찾아가 케이코를 비롯한 납치 피해자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어. 이시오카 토오루 씨가 홋카이도로 보내온 편지가 계기가 돼서 현재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납치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 지금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국가 간 협상이 한창 벌어지고 있단다. 그곳에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다 보면 납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이 아빠는 믿고 있단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이시오카 토오루 씨와 힘을 합해 힘내길 바래. 일본이 북조선에 납치당한 사람들 전원을 반드시 구출해 줄 거야. 그때까지 힘내야 해.
이어서 어머니 가요코 씨의 목소리입니다.
케이코, 오카산데스. 헌토니, 나가이 아이다. 대変だろうと思いますけれどもね. 私たちも
케이코, 엄마야. 오랜 세월 얼마나 힘들게 보냈니? 우리도 일본에서 열심히 힘내고 있단다. 케이코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2년 9월 당시 일본 총리 대신이 북조선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돼서 북조선에 납치당한 5명의 납치 피해자가 그 다음 달인 10월에 일본으로 돌아왔단다. 이 일을 계기로 일본의 수많은 국민들이 납치라는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특히 여성들은 만약 자기 자녀가 납치당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심정으로 우리 가족의 구출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지. 무조건 열심히 힘내야 한다. 지금 상황을 슬퍼하지 말고 밝은 미래가 올 거라고 믿어야 해. 개고에게는 아이도 있다고 들었어. 아이가 커가는 모습에 희망을 걸고 강하게 살아야 해. 그것이 엄마의 가장 큰 소망이란다. 개고가 슬퍼하면 엄마도 슬프니까 절대로 슬퍼해선 안 돼. 가족 모두가 개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모두 케이코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잘 살아주길 바래.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만은 절대 버리지 말고 힘내야 한다. 엄마도 힘낼게.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어머니 가요코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상 고향의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금주의 한곡 시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납치 피해자 이시오카 도우루 씨의 고향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동계올림픽의 주제곡이었던 무지개와 눈의 발라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본 열도 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의 삿포로시는 겨울 날씨가 매우 추워서 겨울만 되면 도시 전체가 눈으로 뒤덮이게 되는데요. 이 쌓인 눈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만든 크고 작은 각양각색의 조형물들이 삿포로 거리를 수놓는 행사인 눈축제가 지난주까지 열려서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삿포로에서 1972년 2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열린 스키 70m급 점프 대회에서 일본인 선수가 금, 은, 동 세 개의 메달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 여자 피겨 스케이팅에서 동메달을 딴 미국의 자넷 린 선수는 음반의 요정이라 불리면서 그 화려한 연기와 귀여운 미소로 전 세계를 매료시켰습니다. 이 동계올림픽의 주제곡인 무지개와 눈의 발라드는 풍부한 자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 삿포로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 경합을 벌이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무지개와 눈의 발라드.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으나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음악 연주를 부득이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지개와 눈의 발라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상 금주의 한 곡이었습니다.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육성을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우편은 info@rachi.go.jp/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3에 3592에 2300, 81에 3에 3592에 2300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에 8968 일본국 납치문제 대책본부, 우편번호 100에 8968 일본국 납치문제 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꼭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이 시간에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인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은 매일 새벽 1시부터 30분 동안 단파 9780kHz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